할렐루야.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 어떤 문제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또 가장 해석하기가 까다롭고 또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찍부터 이 본문을 준비를 해놓고 7월달, 8월달 월삭 새벽기도회를 설교를 또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7월달, 8월달에 제가 가장 또 바쁜 때고 또 수련회가 또 있어서 미리 또 준비해 놓지 않으면 또 안 돼서 그래서 7월달, 8월달 새벽기도 월삭 새벽기도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 머릿속에서 엉켜버렸어요. 예, 이게 지금 엉켜가지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이 말씀이 그 말씀 같고 뭐 이렇게 돼서 참 제가 굉장히 어려운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셨죠? 예, 그래서 혹 이거 회로가 꼬인 것 같다 싶으시면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붙잡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헬기가 이렇게 날라왔어요. 헬기가 날라왔는데 그랬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남자 7명과 여자 1명이 있었어요. 예, 모두 8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헬기가 날라와서 사다리를 내려놓고 그 조종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다리에는 제한된 인원이 있는데 그 제한된 인원이 7명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긴장하고 빨리 서로 살겠다고 그래서 사다리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예. 누구도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8명이잖아요. 8명. 그래서 누구도 양보를 안 하고 끝까지 나 살겠다고 다 붙들고 있는 거지요. 예. 그때 그 눈치를 보니까 또 여자 혼자니까 힘이 딸리잖아요. 다 남자들한테 힘이 딸려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성분이. 내가 내 남편을 잘 섬겼고 내 자녀들 잘 양육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남자들이 다 신난다고 박수를 막 쳤대요. 예, 박수를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지고 그 여자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만 살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했냐면 오늘 설교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웃고 지나가자는 얘기로 예, 한 겁니다. 붙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붙드느냐 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때는요, 우리 감정이 조금 많이 바뀌어요. 생각이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아버릴 때도 있고, 에이 성질나서 못하겠다, 아이 기분 나빠 못하겠다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놓아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오래가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 내가 혹 놓아도, 내가 혹 마음에 상처받았다,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혹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것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교리편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선택 혹은 예정에 대해서 그래서 명확하게 변호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해석하기가 까다로운 그래서 논란이 많은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로마서 9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모든 교리적 논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실력도 안 될 뿐더러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입장에서만 오늘은 다루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 인과관계의 도식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인과관계의 도식.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성공을 했다고 할 때 아, 그는 그럴만해. 그는 성실했어. 그는 평소에 실력이 있었어. 아, 그는 굉장히 부지런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성공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이 인과관계의 도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그 시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냥 그것을 당연스럽게, 아,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낳았어라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주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밝히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뭔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만이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인과관계의 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미스 코리아가 된 한 여인이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 사회를 보시는 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닮으셨는가 보지요 하면서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별로예요. 그러면서 다시 사회자가 빨리 말을 바꾸면서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도 아주 시골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빨리 말을 또 바꾸는 거예요. 아, 집안에 혹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따른 원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뭔가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으로 이것을 풀어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만약 이런 것에 익숙해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치우칠 수 있느냐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다 설명이 가능하고 다 해석이 가능하고 뭔가 원인을 다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그 자체는 인본주의적 신앙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그것은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아, 그것은 내가 천성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아, 그것은 우리가 대대로 믿음의 가정이고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어. 맞습니까? 그것이 옳은 평가입니까? 옳은 판단입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원인을 자꾸 찾아낸다고 할 때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놓은 질서, 그 질서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 규칙대로만 살아야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 그 규칙대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하는 거고 제가 똑바로 하는 거고 엉뚱하게 다른 것에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틀린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는 태도, 또는 혈통을 따지는 태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답을 제시하기를 뭐냐면 이런 것들은 절대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어떤 혈통,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어떤 자기 과시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재확인시켜주고, 두 번째는 인간의 전인적인 무능에 대해서 발견하게 해주고, 세 번째는 인간의 자만심을 돌아보아서 자숙하는 계기로 삼도록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잘 보면 연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이는 일들을 합니다. 보잘것없던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아주 강한 존재가 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월 지난 5월에 KBS 방송국에서 5월의 아이들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휴먼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 완화의료팀 김민선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120일간 함께 기록한 휴먼 다큐멘터리 그가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죽음을 앞둔 어린 소아 아이들, 암으로 인했든 어떤 병으로 인했든 뭐 불명한 이유가 불분명한 질병이 됐든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교수님의 수고, 노력, 땀방울 이런 것들을 조명하여서 방영을 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를 조금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생후 2개월에 악성 뇌종양 진단을 받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아연이 엄마는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아연이와 함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활용한다. 위급한 순간에 아연이의 집으로 달려간 김민선 교수, 가정 방문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4시간 내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연이는 엄마와 함께한 5개월 엄마의 얼굴만 봐도 미소짓던 아연이 엄마의 품속에서 새파랗게 변해버린 작은 손, 다시 엄마한테 온다면 정말 잘해줄게, 이제 무서워하지 마, 엄마는 아직 준비 안 했는데 왜 그래? 라고 통곡하는 엄마의 모습을 외면한 채 아연이는 120일이 촬영 기간 도중 결국 하늘나라를 떠나고 말았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과 영영 이별하는 아연이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도와준 완화치료를 돕고 있는 김민선 의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13살의 현우, 여러 번의 항암치료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어린이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을 무척이나 잘 따르는 동생 다뉴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고 있다.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 동생을 다 볼 수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되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동생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게 가장 슬퍼요 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현우. 하지만 현우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현우 곁에서 김 교수는 지금 겪는 혼란, 불안한 마음이 당연한 일이라고 다독여준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여겨져요. 오히려 안 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리만큼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 이 구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감히 침범하고 우리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고 어떻게 풀어내려고 하고 어떻게 설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불만을 쏟을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는 아픔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씨름 하다가 드디어 그 답을 찾았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찾아낸 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슬며시 꺼냅니다. 슬며시 꺼내요. 여기 이스마엘이 누구지요? 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요. 이삭은 누구지요? 바로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사라가 낳는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혈통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예요. 어렵죠. 예. 깊이 한번 묵상해보면 쉬운데. 조금만 더 어려운 과정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어려운 과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본문을 잘 보면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명적 선택은 뭐고 구원적 선택은 뭐냐라고 할 때 먼저 사명적 선택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그 사명적 선택받은 민족이 어디래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명적 선택을 받았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적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해야 돼요. 지금 그 구원적 선택과 사명적 선택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27절 말씀해 보세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명적 선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참 특권이죠. 기득권을 가진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 구원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죠.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수없이 많을지라도 누가 구원받는데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자. 그 자가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자들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면 또 나머지는 왜 버림을 받았느냐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꺼내고 있습니다. 풀어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한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그치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치요? 11절에 말씀해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바로 그때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놨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야곱의 편에서는 괜찮아요. 선택받았으니까. 그런데 에서의 편에서 볼 때는 이건 상당히 감정이 상하는 일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해요. 이걸 어떻게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정이 상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거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부분을 읽으면요, 제가 서두에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평상시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 다 이해되셨습니까? 다 풀어내셨어요? 다 해석이 됩니까? 어떠세요? 그러셨어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좀 읽으면요, 마음이 좀 거시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쫀쫀한 하나님 아닌가?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렸대요.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어요. 미웠어요. 여기서 미워했다는 걸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의로 미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곱에게는 은혜를 주셨지만 에서에게는 아예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납득이 가시나는 거죠. 납득이 가시나는 거죠. 더구나 인과의 법칙에 익숙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 가능하십니까? 우린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해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먼저 되묻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의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갑시다. 지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건 절대로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일이고 이런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이니 불공평이니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이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건드려 놓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더 들죠. 첫째는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를 듭니다. 출애굽 하기 중에 이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허락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버텼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열 가지 재앙으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왕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왕의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바로 왕을 강팍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 또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분명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서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은 본래 악합니다. 내버려두면 사람은 내버려두면 한순간도 강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강팍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상태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을 그냥 내버려 두자 그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그것을 거론했어요. 첫째 예로 설명했고요. 두 번째 예로 토기 장이와 진흙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아마 진땀을 냈을 거예요. 마치 저처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그래서 아마 진땀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방법, 이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이 비유를 들기도 하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죠. 20절, 21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해되십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느끼셨어요? 여기 토기장이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 진흙으로 옹기 그릇이나 또는 어떤 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진흙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죠. 토기장이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를 도자기로 만들 것인지 또는 천한 그릇으로 만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진흙은 결코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항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은 어떤 경우에도 창조자의 자유와 권리를 논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논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창조자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누가 반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불평할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갖고 설명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것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우린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큰 이변이 일어났죠.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사명적 선택은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적 특권과 기득권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버림받아야 될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권적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원망이 생기는 거죠. 불평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는 혈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는 이미 선택된 백성인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놀라운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택함받은 자녀,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보다는 어쩌면 버림받은 이방인, 사랑받지 못하던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지만 이방인에게는, 이방이었던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이 일에 대해 어느 누가 무슨 말로 항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이 일을 달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느 고아원에 한 아이를 어느 부잣집의 부자가 와서 입양을 했다고 해봅시다. 고아였던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입양하는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선택되어 입양되는 것은 어떤 공평과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입양되는 것이 어떤 불공평한 일이 됩니까? 이것이 공평한 일이 됩니까?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죠. 선택받은 그 아이는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에요. 그저 찬송할 것뿐이에요. 구속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뿐이, 이걸 가지고 불평할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렸느냐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사실 이 선택의 교리는 불가사의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선택 교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저울질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관념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필요한 것입니다. 예정론을 말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선택 교리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인 것이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죠. 유식한 무식인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식한 무식인 것이다. 여기 유식한 무식이란 이 말이 참 재밌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선택의 교리에 있어서는 무식한 것이 곧 유식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오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논리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유식한 거라는 거예요. 유식한 척,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다 해석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다 풀어내려고 합니다. 다 헤집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무식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칼빈은 말하기를 유식한 무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참 어려운데 잘 따라오셨습니다. 예, 잘 따라오셨습니다. 저도 진땀이 나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진땀이 나겠어요. 예,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려고 들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보려고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은혜에 대해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같이 모자리같이 못난 이 차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에 가진 사람, 세상에 배운 사람이 가져야지요. 나같이 못 배운 사람, 나같이 못 가진 사람, 이렇게 모자리 같은 사람이 이 은혜를 왜 누려야 됩니까? 불공평한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은혜지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양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제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유정한 전사님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고 김종국 전사님처럼 찬양을 인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제가 설교 준비를 참 잘해왔는데 오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생선 장수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주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선 장수 어머니. 우리 6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는 생선 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길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온종일 팔아봐야 육남매 한 끼 식량을 사기도 빠듯한 돈. 그래도 봉지 쌀을 사서 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린 육남매는 반갑게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의 소원은 하얀 쌀밥을 마음껏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언제나 부족했고 육남매는 먹을 것만 보면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러니 밥상 머리에 둘러앉으면 서로 많이 먹겠다고 야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끼니마다 밥을 반 그릇 남기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밥 내가 먹으면 안 돼? 아이들이 숟가락을 빨며 애원해도 어머니는 손으로 밥그릇을 치며 이건 안 된다고 했잖니? 아이들은 그럴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육남매는 밥상머리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는 남은 밥을 달라고 졸라 어머니의 남은 밥을 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밥상이 기울면서 어머니의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뭉퉁한 것이 밥그릇에서 튕겨져 나왔는데 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뭉퉁한 것을 감추었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바로 무토막이었습니다. 밥그릇에 쏙 들어갈 수 있게 깎은 무토막에 밥알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육남매를 생선 장사하며 키워야 됐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봅니다. 자신은 차마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물을 그릇에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살짝 밥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먹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아이들에게 다 밥을 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을 봤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숟가락을 내밀며 왜 밥을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투정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들을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잠시 잠깐이라도 한 번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히 겸손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다 주신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더 이상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면 오직 고백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도 요구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대가도 요구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의 교리는 우성의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모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남은 평생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